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지난주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투에 다윗과 다윗의 600명 용사가 블레셋 군대로 참전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큰 위기에 진퇴양난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절묘하게 개입을 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과 다윗의 600명 용사들을 다윗이 거하는 초소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극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위기를 몰면했어요. 그리고 사흘을 걸려 그들의 초소인 시글락을 와봤더니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모든 처자를 다 사로잡아 끌고 가버렸고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초토화를 시키는 또 다른 큰 위기를 다윗이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자리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셔서 다윗에게 큰 승리와 영광을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윗을 회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공경과 위기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로 온전히 돌아가고 회복이 되고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에 보면 젊거나 늙은 여인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부녀 그리고 자식들 다윗과 다윗의 600명의 모든 가족을 몽땅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다 성읍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그 처소들을 완전히 불태우고 황폐화시켜요. 그래서 다시 재개하지 못하도록, 다시 힘을 얻지 못하도록 와봤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위기에 벗어나 자신들이 머물던 처소인 시글락에 왔더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또 다른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더라. 여기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 600명 용사들이 돌아와 봤더니 처자가 다 잡혀갔으니까 여기에 너무 충격 정도가 아니죠. 그들이 주저앉아 통곡하고 큰 소리로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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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 속에 나중에는 울 기력도 없더라.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의 두 번째 망명을 했잖아요. 그동안 다윗이 사울이 추격하고 죽이려는 위기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절묘한 기적, 도우심, 표적을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길어지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블레셋 망명을 하고 나니까 블레셋 왕에게 신임을 얻어야 자기와 자기 600명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거해야 되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죠. 전문적으로 거짓의 도사가 돼가지고 전문성을 띄워요. 뭐든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 전문성을 띄워서 아기스는 또 전문적으로 계속 속아요. 그래서 당분간 다윗이 1년 4개월 머무는 동안 순탄해요. 사울의 추격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여기는 안전하죠. 블레셋 왕이 완전히 믿어주죠. 다윗과 600명 용사가 싸움 실력은 뭐 얼마나 용맹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장수인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약탈해요. 그래서 탈취물을 취하니까 물질적으로도 편안해졌어요. 근데 계속 일시적으로는 순탄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 훈련하고 기름 부은 자인데 계속 이 길을 가는데 놔두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웨이크업 콜 징계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에 다윗과 또 다윗의 600명 용사는 다윗보다도 믿음이 적으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 갔을 때 첫 번째도 묻지 않고 글로 도망갔다가 얼마나 죽을 뻔하고 망신당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살아나왔습니까?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 그걸 또 반복을 해요. 600명 용사가 믿음이 적으니까 망명하는데 어느 누구도 좀 기도해보고 합시다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너무 피곤하고 고달프고 자기 가족의 이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되고 어떻게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예배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는 반드시 고난과 징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심은 것으로 결과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지 않는 불순종은 반드시 결과를 치르는 징계의 아픔을 통하여 시간도 웨이스트하고
주신 것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600명, 특별히 다윗에게 여기 아픈 징계를 합니다. 전부 600명이 앉아서 주저앉아 울고 울고 소리로 펴우는데 울 기력이 없어요. 예레미야 4장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언약을 받은 남유다마저도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고 고난과 징계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내 길, 내 행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고난을 불렀다. 영어로 보면 더 리얼하죠. How bitter it is. 내가 불순종으로 잘못 심은 결과에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마음을 찌르듯 고통스럽다. How bitter it is. How it pierces to the heart. 내 가슴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프게 찌르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생명처럼 가장 존귀한 존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히 아픔과 회개와 내가 왜 이랬을까? 이 후회를 하지 아니하면 죄를 자꾸 반복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통해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연약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스텀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빨리 quick to repent 해야 돼요. 빨리 돌아 스스로 그 잘못 심은 거에 대한 결과가 복잡해지지 아니하고 덜 painful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냐고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과정에 성경 전체는 고난을 통해 연단 훈련합니다.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나의 잘못으로 지금 공경에 처했던 또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고 옛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고난에 있던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아픈 사랑의 매를 들어 처절히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야 빗나가고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리자로 왕같은 제사장이여 선지자로 우리의 포지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에 이그지스트하고 살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빗나간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통하여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소망이 뭐냐 하면 다윗이 아말렉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을 공격했을 때 전부 다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특별히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대로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족속 이스라엘의 대적을 쳤을 때도 싹 죽였어요. 왜냐하면 아기스에게 와서 보고할 때는 이스라엘하고 친한 족속 이스라엘 주변의 족속을 친 걸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놓으면 다윗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싹 죽였어요. 사무엘상 27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로 살려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 족속이 지금 시글락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남자들 장정들이 전부 없잖아요. 여기 부녀들 연약한 자식들만 남겨놨잖아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하여 전부 소집이 돼서 그리로 갔지 않습니까? 이 틈을 타서 복수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녀와 자식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말렉이 복수하려면 이는 이 너희들 공격해가지고 너희들 우리를 공격해서 싹 죽였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는 이 그리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와봤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만약에 왔는데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전부 와이프와 자식들이 죽어서 시체로 다 깔려있더라. 그럼 다윗과 600명 용사의 이제 모든 건 끝나버리는 거야. 여기에 다윗의 600명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든 원망을 노리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을 남겨놨어요. 와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잡아가서 자기 노동력으로도 사용하고 노예로 팔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 자기의 백성, 자기 자녀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거두시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 속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 속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로 바벨론 포로 그리고 징계를 계속 예레미야가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 속에 고통을 받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부한 인자심 긍휼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지 멸망시키고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사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우리는 삶 속에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요. 또 잘 풀어지다가 생각지 않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문제와 곤란 속에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푸셔야 되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근심하고 낙망하고 눌리게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00명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다윗을 추정했었어요. 얼마나 충성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상황이 자신들의 와이프와 자녀들이 몽땅 다 사로잡혔고 불타고 다 황폐해졌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가면 일시적으로는 순탄하고 일시적으로는
형통한 것 같아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기스가 또 다 믿어주고, 그리고 여기저기 그 싸움 실력 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자기와 그 600명 그 패밀리들이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사울이 날마다 순간마다 추격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스트레스도 없고 일시적으로 순탄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봤더니 블레셋에 와서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놓은 것을 몽땅 다 뺏겼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다윗의 600명 용사가 그 상황을 보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소망을 다 잃어버렸고, 다윗이 자기의 왕이 된다는 소망 속에 따랐는데 지금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이에요. 모든 소망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배신을 하며 반란이 일어나 모든 원망의 화살과 분노와 그리고 다윗에게 또 불신도 들어가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윗에게 뼈아픈 징계를 하는 거예요. 요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왼수인데 저거 가서 멸망해야지 거기 가서 회개 메시지 전했다가 용서할까 봐 그게 싫어가지고 멀리 반대 방향으로 다시 쓰러 가려고 하니까 마침 또 요바에 배가 딱 있어요. 당분간 순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해서 죽을래? 순종하고 영광스러운 사명 다시 감당하는 살 길을 갈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도 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을 받아, 인본주의 왕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교만, 고집,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불순종의 길을 가서 사울의 지금 몰락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제까지 훈련하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기 속에서 내가 함께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약속을 지키는 내가 아니냐, 모든 기적과 도우심을 다 체험하고도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느냐, 눈에 봐라 전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기름 부은 차기 왕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죽을래? 아니면 순종하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갈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겁내지 마세요. 조금 불순종하면 너 죽을래 살래 하고 그렇게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으세요.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각자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연단 훈련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계속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끝장까지 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픈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순종해서 우상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징계 아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내 종이라고 불러요.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혹은 자기의 죄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절대 떠나시지 아니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몽둥이로 썼던 바벨론, 내가 다 멸망시켜. 그러나 너는 사라지지 않아. 너는 멸망시키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징계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포로 귀환 할 거다. 약속의 땅 얻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징계를 통하여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사랑의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내 죄에 대해서는 사랑의 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 회개시켜서 축복의 자리로 끌고 와 버리시겠다는 사랑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32절부터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신정왕국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서 세우죠.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언약을 맺어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조를 이으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다윗의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중요한 약속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초리로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기는 하지만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거둬가지 아니하고 나의 성실함, 하나님께서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절묘한 개입과 도우심과 또 징계를 가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인쳤습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성화시켜 나가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말하서는 은혜와 도우심과 위로와 능력 속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무엇보다 중요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주어 우리를 주님 닮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의 고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는 영이신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대단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위치의식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했잖아요. 여기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에게 맹세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며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고 약속하세요. 이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도 남녀다도 연약해서 엎어지고 사고치고 불신정하고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아니하니까 자라가는 거니까 천국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처럼 완전해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사고치지 말고 순종만 해야 되는데 또 고범죄도 질죠. 알고도 져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잘 가다가도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세요. 불가능한 문제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의 매는 있지만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사랑의 매를 때리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돌아와 나에게 맡기고 간구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소망이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담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 순간에 이 다급한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역시 다윗이에요. 이 순간에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다시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순간 전심으로 돌이킬 때 그 순간에 다윗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다급할 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분명히 여기 성경에 울기력이 없을 정도로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다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절망과 좌절과 탈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600명 용사가 또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생명도 보하고 너희들 먹여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순간에 배신해 서로 힘든 판에 이러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았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잘못이죠. 다윗은 리더잖아요. 600명의 용사는 다윗만한 그 영성과 믿음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순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켰어요. 이 다급한 순간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그래 나 죽여라 너 죽고 나 죽자 가끔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너희들이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이 다급한 이 순간에 이렇게 나와? 니네들 속을 보니 소망이 없구나. 그래 죽여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순간에 다윗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리더잖아요. 다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실한 그 순간에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딱 연락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순간에 새 힘과 용기가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속에서부터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용기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냥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순간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 채널이 열려 끊임없이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7절에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빨리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묻자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85인 대제사장 제사장을 학살할 때 유일하게 대제사장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살아서 탈출을 했고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우림둠밈이 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에봇과 우림둠밈을 가져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 블레셋의 망명에서 1년 4개월이 있는 동안은 시편이 없어요. 하나님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아주 슬쩍 블레셋 땅으로 가서 망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 거짓말을 시켜야 되니 거짓말에 거짓말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원합니다. 등등의 시편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혼쭐을 내고 너 다 잃어버리고 영광도 잃어버리고 영광의 언약을 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너 죽을래 살래? 여기에 정신이 확 나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하나님 도우심을 간과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잡겠습니까 하니까 따라가라 따라잡고 구하지 않은 응답까지 해주세요. 도로 다 찾으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도 다윗과 600명의 와이프들과 자식을 죽이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징계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결이 우리를 보호하고 막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적당하게 매를 때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먼저 회복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승리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멋있게 쓰고 전능하는 하나님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리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상황에 아말렉이 처자를 다 잡아갔잖아요. 그 사울 같으면 묻지도 않고 그냥 쫓아가죠. 인간 상식으로. 아니 일단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로잡아갔으니까 이거 죽어 시체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 묻잖아요. 역시 다윗이에요. 그 예전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당연히 추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추격을 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이 모든 건 묻고 전쟁에도 작전을 다 물어봤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지도했었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따라가 따라잡을 것이고 다 도로 돌려줄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총의 표징 도우심의 기적 이 표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봐요? 자기 백성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그 삶의 문제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대로 해보세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세요. 시편 86편 5절에서 7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 이거 다윗의 시편이에요. 고난 중에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먼저 선하다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바랍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말씀했어요. 100% 믿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삶 속에 경험하게 해요. 특별히 역경과 고난과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어드릴 때 기뻐하시고 영광받아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세요. 다윗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아무리 큰 사고 치고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기쁘게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한순간 뭐 지금 금식하며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하루 종일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진짜 회개했어요. 그 순간에 응답해버려요. 하나님 중심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브를 하건 뭘 하건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입술의 죄가 생각나면 그때 진실이 진짜 드라이브 하면서도 회개하면 기쁘게 용서해 주셔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 여러분 가슴 바닥에서부터 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전심으로 진실이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자하심이 후하시며 응답하신다 했어요. 믿기 바랍니다.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리이다. 자기 자식의 호소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 자식 키워서 알잖아요. 가장 좋은 거 공경 속에 있을 때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죠. 모든 걸 다 써서 자식을 살리려고 그러고 일어나게 하고 하물며 천반하니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과 이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2절 3절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기 때문에 뭘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워십하는 true worshipper예요. 다윗은 진정한 경배를 합니다. 이 예배라는 언어의 말은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정 마음이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고 경배하는 자세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 마음이 엎드려 나는 완전히 다 비워주세요. 하나님 전부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워시퍼로 창조한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에 하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하고 어떠한 역경과 위기 속에 자기 잘못으로 역경에 빠졌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게 사랑의 매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나한테 전심으로 돌아 부르짖어 내가 도와주리라 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최고의 자리에 놔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배의 가장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약속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신뢰하고 순종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간구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확신이 있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에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자기의 사랑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하고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문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날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삶에 내 영혼에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줘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육 간에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걸로 세상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 성경 계시록은 앞으로 더욱더 환난이 와요. 우리가 말세를 향하여 가면 경제 위기가 더 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의 전쟁의 소문을 듣고 더 큰 팬데믹이 오고 분명히 우리는 환난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환난과 문제가 와요. 그걸 준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만 보호한다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적당히 리미트했어요. 생명치지 못하게 했어요. 부녀와 자식을. 그러나 징계는 하셨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어나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에 하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줬어요. 사울과는 다르죠. 사울은 진정 중심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도우심만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접신녀를 찾아가잖아요. 사망의 길로 치닫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요. 구한 거 이상 다 도로 찾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불순종으로 혹은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지고 풀어져서 삶 속에 잃었던 거 네가 다시 돌아 구하면 다 돌려주리라. 돌려주는 거 이상을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여한 이 영광과 사랑을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용기를 내서 9절에 보면 6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는데 200명은 피곤해서 못 따라가요. 그래서 400명을 데려가서 대승을 거둬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징계로 앗수르 대군이 막 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더 죄를 져요. 그래서 창망합니다. 18절에 그런데 뉘앙스를 확 바꿔서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 그리고 경고 창망하면서도 꼭 하나님의 징계하고 창망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의 일을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기다리셨고 지금 일어나셨대요. 무엇을 베풀려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있는 자인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삶 속에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쓰신다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야. 통곡과 슬픔을 반드시 전화위복시키세요. 통곡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 돌아가므로 반드시 전화위복시켜요.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내가 들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일어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23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주고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도우심과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해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아픔과 상처가 다 있어요. 고난이 있고 상처 없고 눌림이 없고, 과거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분 없습니다. 또 자기의 잘못으로 징계로 잃어버린 거 아픔도 있고, 이 세상은 마귀와의 전투여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가슴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처와 맞은 자리를 이 시간 고쳐주기 원하시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세요.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달빛은 햇빛 깎개과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햇빛처럼 일곱 배, 일곱이라는 거 완전세요. 일곱 날의 빛 같으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신 증거와 승리의 영광의 그 빛.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 이 시점까지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회복받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두 번째 도망가가지고 큰 위기를 겪고 자기 600명이 배신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불순종하고 사울처럼 인본주의로 가면 하나님의 신정왕국은 파괴되는 거야. 너는 망하는 거야. 무섭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일어나 너를 도우려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도와주고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발걸음을 돌이켜 나와 손붙잡고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승리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계승을 거둘 뿐 아니라 구한 거 이상의 영광을 줘요. 너무 기뻐하셔요. 한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진정으로 마음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구하는 순간에 즉각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며 응답하셨어요.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다급한 위기 속에, 역경 속에,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햇빛처럼 빛내며 승리하며 주변 모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긍휼과 자비가 무궁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표적이 되라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듣고 여러분 소망을 갖고 우리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 믿고 기도하겠습니다.